지난주일 메시지에서 요한은 독자인 우리들로 하여금 하이퍼링크를 타고 창세기 출애굽기로 직접 가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프롤로그가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18절이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음, 그리고 말씀이 텐트를 치고 이스라엘 가운데 계심, 즉 창세기와 출애굽기로 연결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표현을 로고스라는 말을 제가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늘 로고스라는 그 말을 풀이도 하고 소개도 할 겸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로고스는 요한이 표현하고 싶어하는 당대의 가치관이고 세계관이요 우주관입니다. 말씀으로 번역되는 로고스는 현대의 과학이 아닙니다. 신화적 발상입니다. 신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의미가 있으려면 현대인인 우리들도 그것을 신화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신화적 의미를 젊은이들에게 사실이다 라고, 팩트다 라고 강의하고 가르쳐주고 이해하라고 강요하면 과학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신화가 주는 의미를 그르치게 됩니다. 우리 설교 강단에서는 신화, 신화적이다 라는 표현을 거의 안 씁니다. 잘못 쓰면 자유주의자로 낙인 찍힐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십시다. 요한의 시대는 AD 100년쯤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70년이 지난 때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두 세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세계요, 또 하나는 코스모스, 이 세상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는 빛이 있죠. 코스모스의 세계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말씀 안에 혹은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어요. 네, 빛은 어둠의 반대죠. 먼저 그림의 아래쪽을 보세요. 육체가 있죠. 우리 인간은 육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코스모스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둡죠. 그리고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로고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림에서 로고스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코스모스, 이 세상의 영역으로 내려옵니다. 제가 사절을 읽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안은 로고스 안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절은 이렇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로고스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래요. 그러니까 생명과 빛은 같은 것인데 사람들의 생명, 사람들의 빛이니까 사람 혹은 육체 속에 빛이 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황룡기라는 인간 속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은 생명이고 그 생명은 로고스 안에 있으니까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내 속에 있는 빛 혹은 생명은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생명이요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 속에, 인간 속에, 황룡기 속에 하나님의 세계가 조그만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 빛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된 누군가, 여기서는 로고스죠, 누군가를 만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4절 말씀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보았던 것입니다. 본문 5절 보십시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한다 라는 번역이 좋은 번역이지만은 이기지 못하더라, The darkness cannot overcome, 좀 더 실감나는 번역입니다. 이 말씀을 드라마로 잘 표현한 작가가 마크 트웨인이죠. 거지 왕자 말입니다. 얼굴이 꼭 닮은 두 소년, 왕자와 거지가 있었는데 서로서로 옷을 바꿔 입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지가 왕자가 되고 왕자가 거지가 되죠. 거지로 바뀐 왕자가 아무리 자기가 궁정에 살았다고 사람들한테 말해도 사람들은 안 알아줍니다. 로고스, 예수님, 하나님의 세계에서 코스모스의 세계로 들어왔지만 사람들은 모릅니다. 로고스가 세상에 온 것은 인간들을 하나님의 세계로 데리고 가려고, 즉 구원하려고 왔죠. 아까 제가 인간 황룡기 속에 하나님의 파편, 생명, 빛이 조그만하게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로고스 자체로 와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옷, 육신의 옷을 입고 와야 합니다.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육화, 아신, 성육신이라고 하죠. 육신의 옷을 입고 왔지만은 족보도 차원도 다른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로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지 모습으로 온 왕자가 나는 로고스야 라고 하면 옆에 사람이 딱 보고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 아이 자식아, 네가 뭐 로고스? 하나님이라고? 욕하죠. 아무리 내가 저 높은 궁궐에서 왔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해봐야 안 통합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징검다리가 하나 필요하죠. 그 거지가 왕자임을 아는 사람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것을 증언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낸받은 자 세례 요한이 6절에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가 아닙니다.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도 아니에요.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언해주는 보좌역입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주제 로고스의 개념을 다루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고스를 제대로 알아야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절, 2절 지난 주일 설교에서 하이퍼링크 타고 창세기 출애굽기로 가서 유대 전통에게로 가서 물어봐도 해결되지 못하는 개념이 바로 로고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 글을 쓸 때는 AD 100년쯤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헬라 철학에 아주 익숙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로고스란 당시에 우주관이요, 세계관이요, 일종의 원리요, 이성이요, 합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를 접하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시 로고스에 대한 개념은 이미 600년 동안 통용되고 이해되고 공유되었던 대단히 깊고 오묘한 철학적 의미가 풍부한 말이었습니다. 이 로고스의 개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헤라클레이토스라고 그래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글 쓰는 때보다 600년 전 이야기예요. 요한의 600년 전 헤라클레이토스는 에베소 사람이라고 합니다. 묘하게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도 당시에 아마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을 쓰지 않았나 학자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600년의 격차, 대단하죠. 로고스를 설명하는데 무리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로고스라는 말, 사상을 전달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600년 전부터 흘렀던 그 로고스 사상이 AD 100년 요한의 시대에도 도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로고스는 말씀이라고 번역이 됩니다만은 괄호 속에 뭐라고 써 있죠? 이성, 법칙, 원리, 근본, 이치, 동양식으로 하면 도, 서양식으로 하면 우주의 질서, 어떻게 콕 집어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인간 세상이 법이란 일종의 질서에 따라 돌아가듯이 우주도 법에 의해 돌아갑니다. 우주적인 법칙, 자연적인 법칙 다 로고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인지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뇌 속에 있다고 하니까 또 이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말을 사용해야 인생관이 어떻고 우주관이 어떻고 철학이 어떻고 인식론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왼편에 보시면은 헤라클레이토스는 로고스란 변화 속에 내재한다라고 했답니다. 변화하는 세계가 오히려 리얼하다라는 것이죠. 왼쪽에 보시면 로고스는 변화 속에 내재한다라고 해서 비카밍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세상, 물리적인 세상, 감각적인 세상, 눈, 코, 귀, 혀, 손 이런 감각이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이 헤라클레이토스의 로고스에 대한 생각을 반대하면서 나온 사람이 오른쪽에 파르메니데스입니다. 비카밍이 아니고 being을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I am a pastor. 번역하면 나는 목사다. 이 번역을 파르메니데스식으로 번역하면은 나는 목사로서 am, 비동사, 존재한다. A is A인데 is 대신에 equal 부호로 바꿔버리면 같아라는 것이죠. 비동사는 존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존재라는 것은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나는 목사로서 변하지 않는 존재, 목사로서 존재해야 합니다. 오른쪽에 파르메니데스는 로고스란 불변의 세계, 영원한 진리를 말해야 하기 때문에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하는 왼쪽에 로고스, 비카밍의 로고스와는 다릅니다. 빙의 로고스입니다. 파르메니데스에게 변화한다는 비카밍의 명제, 즉 헤라클레이토스의 왼쪽 명제는 틀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냄새 맡고 뭐 말하고 만져서 알고 눈으로 보아서 들어서 이러한 감각의 대상은 비카밍, 변하는 것이니까 진리의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들은 역사의 진로를 파라메니데스로 틀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굳어져가면서 감관 혹은 센세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감각 세계는 허상이다. 변화하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다 거부합니다. 감각 대신 관념 세계를 더 좋아하고 그것을 진실이라고 굳히게 됩니다. 이것을 플라톤이 받아서 개성하고 헬레니즘 문화가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 영향권 안에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굳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의 로고스는 그 족보에 있어서 헤라클레이토스의 로고스 사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에 그의 요소가 되게 많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로고스가 파르메니데스를 거쳐서 플라톤을 거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버리고 사유의 세계, 관념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 생각의 세계, 이성의 세계, 이 모든 것이 로고스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적인 세계,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신적인 세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세계, 변하지 않는 존재의 세계, 신적 세계가 있는가 하면 변하는 세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야 하는 물리적인 세계가 있다고 했죠. 약간 달리 표현하면 신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 이상과 관념의 세계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는 여기는 그 이데아의 세계의 그림자로서 감각의 세계, 시간과 공간의 세계라고 하죠. 이러한 지극히 플라토닉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요한복음 저자는 로고스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로고스, 예수가 감각의 세계로 들어왔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이 세계와 사실은 만나게 되고 동일하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지난주일에 헬라 사상이 아닌 히브리 사상으로 구약 성경식으로 해석한 결과와 같아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 코스모스가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다시 만났다. 오른쪽의 파르메니데스 세계와 왼쪽의 헤라클레이토스 세계가 예수님이라는 로고스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해석하면 엄청나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세계를 빛으로, 이 세상을 어둠으로 봤는데요. 전자는 영혼의 세계, 후자는 육체의 세계죠. 영혼은 육체 속에서 빛나는 빛입니다. 이 빛은 아주 작다고 했죠. 불안정하다고 했습니다. 꺼질 듯합니다. 그런데 이 빛을 구원하고 살려내어서 이 육체로부터 다시 해방시켜 하나님 하늘의 세계로 다시 이데아의 고향으로 데리고 간다. 그 데리고 가는 사명을 띠고 인간 세상에 내려온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것이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사상입니다. 이 과정 로고스 사상이 헤라클레이토스를 거쳐서 파르메니데스를 거쳐서 플라톤을 거쳐서 요한까지 내려온 이 과정 다 이해는 못하더라도 이 윤곽은 대충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로고스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로고스 말씀은 이성도 아니고 원리도 아니고 질서도 아니고 근본도 아니고 법칙도 아니고 이치도 아니고 도도 아니에요. 요한에게 로고스 말씀은 뭘까요? 네, 인격입니다. 사람입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친밀하시다. 로고스를 그냥 인간이 말하는 말, 언어, 단어와 같이 통상적으로 번역할 때는 그 의미로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은 그 통상적인 의미를 넘어설 수 있다고 한 것이에요. 어떻게? 로고스가 아주 비상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14절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셨다. 즉 인간이 되셨다.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로고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 예수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주제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프롤로그, 머릿말 1절에서 18절은 14절을 중심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로고스와 동일하십니다. 태초에도 계셨고 로고스로 만물이 창조되었고 로고스로 빛과 생명을 가지고 계셨고 지금도 그러하시다라는 것이죠. 로고스는 창조 전 어둠에 도전하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창조 세계 안에 발견되는 어둠에 도전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셨던 그 로고스가 지금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새 창조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로고스를 세상에 보내실 때 세상은 로고스를 짐짓 모른 척 하더라는 것이죠.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헬라 철학에 아주 잘 숙지되어 있는 문화였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로고스를 자기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내었더니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 스토리 전체를 지배하는 핵심 이슈예요.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그들은 세상이 하는 짓거리를 그대로 따라하고 빛보다는 어둠을 더 좋아하더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은혜, 이미 주신 은혜 위에 새롭고 신선한 은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이미 주신 은혜입니다. 그 언혜가 가리키는 방향, 모세의 율법이 가리키는 방향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세가 약속의 땅까지 데려다 주었습니까? 약속의 땅까지 데려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너와 나, 우리는 언혜와 진리가, 새로운 언혜와 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오는 은혜와 진리가 필요하다 하고 설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너와 나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되는 겁니까? 12절 누구든지 anyone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즉 그때나 지금이나 누구든지 여기에 우리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정한 어떤 패밀리 배경으로 태어날 필요가 이제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새로운 방식으로 태어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는 새 가족 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족들이 지금도 온 세상에 흩어져 뻗어나가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세길교회 교인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이 특별하다라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의미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의 위대한 드라마입니다. 하나님, 세상, 예수님, 이스라엘에 관한 드라마이죠.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로고스의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는 배우를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배우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 배우 지원자가 오디션을 보러 길을 찾아 나섭니다. 물론 잘못 찾아갈 수도 있겠죠. 이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길을 자세히 가르쳐 주더라는 것이죠. 참 반갑죠. 우리는 잠시 착각하고 길 안내하는 그 사람한테, 당신이 그 로고스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나는 아니야.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나는 그저 그 빛, 당신이 찾아가는 그 로고스에 대해 증거하는 증인일 뿐이야. 네, 세례요한이죠. 그냥 손가락질하고 있는 세례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고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려면 모두 세례요한의 안내를 받아 우리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죠. 철학자들, 헤라클레이토스, 프로메니데스,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 드라마나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에 대해서 쓴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요한은 앞으로 저희들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스스로 어떤 스토리의 일부였나라는 질문, 거기에 또한 답을 할수 있다면은, 이제 내가 뭘 해야 하지? 라는 질문에도 나는 답을 할수 있을 거예요. 요한이 제시하는 로고스의 드라마, 로고스의 스토리텔링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말을 더듬거나 버벅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피터 앤스의 말을 읽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죠. 성경은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지혜의 밭을 갈도록 하는 책입니다. 우리로 평생 성숙하게 자라도록 하는 지혜 말입니다. 그래야 제자로서 믿음의 길, 그것도 문자로 적혀 있지 않는 길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헤맬 수는 있어도 길을 잃지는 않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가며 하나님의 임재에다가 다이얼을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해답직으로 본다면 성경의 뜻과 의미를 왜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로고스지요. 그 로고스를 찾아 나서고 거기에 다이얼을 맞추는 일, 앞으로 시도해 보십시다. 기도합니다. 주는 로고스를 향하여 여정을 떠날 수 있도록 요한복음 책을 펼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제시하신 로고스의 뜻과 로고스의 목적과 로고스의 스토리를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